네, 기도하심으로 오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또 성도님들 불러 모아주셔서 주의 말씀 같이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또 귀한 공부 또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성령님께서 저희 모두의 선생님으로서 또 진리 인도자로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세 번째 공부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한 부분은 영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영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내용 살피면서 상기하면서 공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어떻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배웠는데 그 영감의 성질은 저희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기록자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완전 영감설, 축자적 영감설로서 낱자 낱말 한 글자 한 글자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점진적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자들을 통해서 주실 때 한 번에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나눠서 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향상된 계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향상된 계시는 사실 제가 조심스럽지만 사실 개선적 효과라고 보기에 더 합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이나 킹제임 성경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상된 계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조금 더 얘기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킹제임 성경을 믿는 성도로서 또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킹제임 성경에서 트랜슬레이트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향상된 계시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 도표를 보심으로써 좀 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킹제임 성경의 영어랑 원어의 의미 그리고 신학적인 적용 향상된 계시의 사례 연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 10절의 말씀에서 To translate the kingdom from the house of Saul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translate는 히브리어로 아바르, 옮기다, 지나가다의 뜻이었고요.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왕국의 본질적인 옮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정치적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왕조를 바꾸신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죠. 후에 translate us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에서 역시 translated라는 뜻이 쓰였는데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원어로서는 헬라어 메티스템이 옮기다 이전하다로 사용이 되었던 게 역시 translate로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짐을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 사건 자체가 왕국의 전환과 동일선상에 놓이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By faith, Enoch was translated that he should not see death.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역시 동일하게 메티스테미, 옮기다 바꾸다로 이렇게 표현이 메티스테미가 역시 트랜슬레이트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다 동일하게 트랜슬레이트 드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옮겨짐으로 이렇게 나타난 내용이죠. 이렇게 동일하게 옮겨지다는 내용이 translate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존재 상태의 변화를 타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사무엘하 3장 13절 비교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차이를 초월해서 이렇게 동일한 translat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적용을 해보면 구약의 왕국 전환 사건이 신약 구원 사건의 예표까지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킹제 성경 단어 선택이 구속사적 연결고리를 드러낸다고 보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킹제임 성경의 트랜슬레이트는 단순한 이동, 옮김이 아니라 신문, 본질, 존재 상태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의 왕국의 이동, 전환은 단순히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의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신약의 구원 사건과 신학적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의미로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형상된 계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정경, 외경, 위경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번 검토하면 좋을 내용이기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1번,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뜻은 측량하는 잣대의 뜻에서 나온 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받아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위를 인정한 책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상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책,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교리와 신앙, 삶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경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경은 아포그리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뜻은 숨겨진 책들이라는 의미인데 구약에도 외경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경이나 위경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는 책들도 아니고 인정한 책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런 책들도 있다는 차원에서 살펴보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외경에는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기록된 책들을 말합니다. 말라기 이후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동안 기록된 책들이라고 합니다. 토비트, 유딧, 마카비서, 집회서, 지혜서 등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대언자들이 기록한 책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72역 헬라어 구약 번역본에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 정경 말씀에는 없는 책들입니다. 카톨릭과 정교회는 이 외경을 성경 부록처럼 두거나 제2경전으로 포함시켜서 읽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또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앙 교리의 기준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미는 역사적, 신앙적 참고 가치가 있지만 정경은 아닌 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경, 스디피 그라파라고 하는데 한번 뜻을 살펴보시면 거짓된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용으로는 유명한 인물, 모세, 에녹, 이사야, 바울 등의 이름을 빌려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명한 사람을 이름을 도용해서 저작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녹서, 바룩서, 모세의 승천,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등이 해당됩니다. 특징으로는 어떤 것은 유대교적 종말론,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영지주의, 사상 등 이단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경이나 외경보다 훨씬 더 친빙성이 낮고 교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 모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도표로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정경, 외경, 위경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정경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경 66권이고요. 외경은 정경 밖의 책, 역사적 참고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경은 거짓된 이름으로 기록된 권위 없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경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 전부 해당하고요. 외경은 토비트, 마카비서, 지혜서 등입니다. 위경은 에녹서, 도마복음, 바울행전이 있는데 유명한 성경의 기록자들의 이름을 도용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고요. 외경은 72역에 포함됩니다. 72역은 제가 또 바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톨릭 정교회는 외경을 일부 인정한다고 합니다. 위경은 어떠한 전통에서도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은 신앙과 교리의 절대 기준으로 확립이 되어 있고 외경은 참고 가능하고 저희가 역사적으로 참고하지만 교리적 권위는 전혀 없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경은 완전히 거부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2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요. LXS 셉투아진트 72역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72역 셉투아진트 LXX란 주전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헬라 문화 중심지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70인이 번역했다는 전승에서 유래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학자들이 단계적으로 번역했다고 하는데요. 전승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승은 72역의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72역의 이름은 라틴어 셉투아진트 70, 즉 70에서 나왔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 약 BC 3세기 무렵 때 유대인 학자 72명 각 지파에서 6명씩 알렉산드리아에 초청되어서 히브리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72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70명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2명, 셉투아진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로마 숫자 LXX, 70이 이 번역 성경의 약칭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또 구성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모세오경에서 시작해서 나머지 구약 전서가 번역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정경 39권 외에 후대 유대 문학작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2역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외경과 72역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외경 문헌들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72역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로서 토비트, 유딧, 마카비 상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 에스더, 다니엘의 헬라어 추가 부분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는 히브리어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과 역사에 유익한 글들을 함께 묶어서 사용하고 읽었습니다. 헬라어 문화 속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영적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3번 초기 교회와 외경의 사용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시대에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근데 하지만 72역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정경을 구분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 72역을 읽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부들, 초기 교회 시대 오리겐, 아타나우시스 등은 외경을 신앙 참고용으로 또 인정을 했고 읽었지만 정경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의회와 교단별 입장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 트렌트 공의회, 1546년에 72역 외경 대부분을 정경, 제2경전을 공식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카톨릭 성경은 구약 총 46권, 외경 포함해서 4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회는 70여기 전통을 강하게 이어받아서 더 많은 외경 문헌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개신교회에서는 마틴 루터 이후 히브리어 성경 구약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경은 성경 부록으로 두거나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나 교리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갈래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도표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72년 LXX 외경 강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원은 72년의 기원은 외경을 포함한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주전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정경의 문헌들로 보시면 되겠고 외경 문헌들이 72년에 함께 묶여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72역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용하였고요. 외경은 역사적 참고용 정도이고요. 강계는 72역의 외경과 더 외경을 기독교에 널리 알린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72역은 초기 교회 시대 이단의 교부들이 인용하거나 사용하였고요. 외경은 정경과 구분돼서 읽혔다고 합니다. 전통에 따라서 수용 여부는 제가 말씀드렸 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72역은 개신교회에서는 정경만 읽히고 있고 카톨릭 정교회는 외경도 포함시켜서 이 72역의 외경도 포함시켜서 읽고 있습니다. 외경은 교리 권위 인정 여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마다 다르죠. 그리고 72역의 영향 때문에 외경이 이단 교리 발생에 외경이 들어오면서 이단 교리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현대 원문 비평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 원문 비평은 성경 원래에 기록된 본문, 오토그래프, 자필본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본들을 비교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원문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수천 개의 사본, 필사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본들 사이에는 철자나 단어, 문장, 길이 차이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원문 비평은 이런 차이들을 비교 분석해서 저자가 처음 기록한 원래 문장이 무엇이었을까 추론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원어로 된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헬라어 사본들이 남아있고 그 안에는 철자 차이, 어순 차이, 빠짐, 추가와 같은 변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원문 비평은 소수의 오래된 사본, 주로 알렉산드리아 계열, 시내사본, 바티카 사본 등의 무게를 두어서 비교적 짧고 난해한 쪽을 원문으로 간주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수사본, 전통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수사본은 5천 개에 달하는 신약 헬라어 사본 중 대다수가 비잔틴 전통 계열에 속하고 있습니다. 비잔틴 전통 계열은 안티옥 계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통 본문 TR이라고 하죠. 텍스터스 리셉투스라고 하는데요. 종교개혁 시대 인쇄성경의 기초가 된 헬라어 본문입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 틴데일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수의 사본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보존하신 본문이 이 TR과 일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사본,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기초한 현대 비평 본문은 저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사본 증거와 킹제임스 성경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킹잼 성경을 믿는 분들께서는 필사본 숫자의 증거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사본의 압도적 다수가 TR, 비잔틴, 안디옥 계열에 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매우 소수이며 내용도 서로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킹잼 성경을 믿는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보존하신 말씀은 다수 사본 속에 있으며 이는 전통 본문과 일치하고 킹잼 성경 번역이 그 열매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원문 비평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 비평학에서는 오래된 사본이 원문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소수 사본을 중시하고 있고요. 반대로 저희 킹제 성경 진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수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계열 안디옥 다수 사본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차이의 실제 예시로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나타나신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3일절에 분명한 말씀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현대 비평 본문에서는 의심하거나 삭제하였지만 킹제임스 성경과 전통 본문은 포함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다수 사본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대 원문 비평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성경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현대 원문 비평이 다수 사본, 안디옥 계열, 비잔틴 전통을 거의 무시하거나 후순위로 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대 원문 비평은 오래된 사본이 더 가깝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 우선 원칙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2에서 4세기 사본, 즉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비록 소수였지만 시기적으로 원본에 가까움으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다수 사본, 안디옥 비잔틴 계열은 대체로 9세기 이후 필사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이것도 현대 원문 비평학자들의 주장인데 다수 사본, 비잔틴 계열, 안디옥 계열은 9세기 이후 필사본이 많기 때문에 후대에 정리된 본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 원문 비평학자들은 숫자보다 연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 비평학자들은 짧고 어려운 쪽이 원문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원문 비평은 어려운 쪽, 짧은 쪽이 원문에 더 가깝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필사자들이 보통 구절을 길게 덧붙이거나 쉽게 다듬는 방향으로 수정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사본이 보존한 긴 문장이나 신학적으로 분명한 표현, 예를 들어서 삼일체를 강조하는 표현, 예수님의 신성 강조 표현 등은 후대 교회가 첨가한 것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통에 대한 평가 차이도 존재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은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전해진 본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초기 형태를 잘 보존한 본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비잔틴 계열의 사본은 교회 역사 속에서 압도적 다수로 퍼진 본문으로서 현대학자들이 이를 후대의 정리 조환된 전통으로만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 다수 사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두루 퍼지게 한 본문이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읽은 말씀으로 확신으로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대 원문 비평학자들의 영향에 대해서 보시면요. 19세기 웨스트 코트 호르트의 비평 이론이 현대 원문 비평의 토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계열 비잔틴 본문은 4세기경 인위적으로 편집된 결과물로 혹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본이 많아도 그 뿌리가 동일하다면 가치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견해가 오늘날 네슬레의 알란드 비평 본문에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현대 원문 비평은 성경 본문은 유동적이고 학문적 검토를 거쳐야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학자들의 판단에 의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킹제임 성경을 믿는 분들께서는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다수 속에 섭리적으로 보존하셨으므로 본문 자체가 이미 확정적이고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즉 다수 사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 속에 보존하신 말씀의 증거이며 소수의 오래된 사본이 오히려 초기에 변개된 사본이라고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킹제 성경을 믿는 분들께서는 원문 비평은 인간 중심 학문으로서 성경의 확실성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사본, 안디옥 계열 비잔틴 사본 본문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보존하신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필사본 숫자의 증거입니다. 압도적 다수 본문, 즉 TR, 비잔틴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열매로 맺게 된 킹제임 성경이 그 보존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킹제임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번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수 사본과 전통 본문을 충실히 반영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인 것입니다. 제가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언약주의와 세대주의에 대해서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